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주 호주 대사로 떠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적 보도로 문을 열겠습니다. 뉴스룸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최상병 수사 외압이 있던 걸로 의심되는 시기에 썼다가 지운 메모를 복원해 보도해 드렸는데, 이 메모가 김 사령관이 이종섭 당시 장관 측에 해병대 자체 수사 결과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호소한 메시지의 초안이었다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먼저 유선희 기자의 단독 보도 보시고 관련 의혹들 짚어드리겠습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쓴 메모입니다. 선으로 그어 지운 부분이 보입니다. 컬러 원본을 확보해 복구해보니 장관님, 제가 책임지고 넘기겠다, 내일이라고 돼 있습니다. 지우지 않은 부분은 조금 더 다듬어 다른 페이지에 옮겨 썼습니다. JTBC는 김 사령관이 지난해 8월 1일 박진희 국방부 장관 보좌관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보해 김 사령관의 메모와 비교해봤습니다. 먼저 이첩 시기는 당시 해외 출장 중인 장관이 돌아오면 넘기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양쪽에 모두 기자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외압 의혹이 나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조사 결과에 대해선 해병대의 수사 결과를 다시 봐도 문제가 없다, 그리고 사건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넘겨 재검토하면 어떻겠냐고 건의합니다. 판박이처럼 똑같습니다. 김사령관은 박 보좌관에게 이 메시지를 보내고 이종섭 장관과 통화하겠다고도 적었습니다. 메시지가 오간 날은 이 장관이 사건 이첩을 미루라고 지시한 다음 날이고,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사건을 경찰로 넘겼다가 군검찰이 회수해온 바로 전날입니다. 썼다 지운 부분은 메시지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김사령관은 법정에서 지운 부분이 자신의 생각을 쓴 건지 다른 사람 얘기를 옮겨놓은 것인지 기억이 안 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우지 않은 메모가 장관 측에 보낸 메시지와 똑같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썼다 지운 내용을 포함해 메모 전체가 김 사령관이 장관에게 보고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 초안이었던 겁니다. 김 사령관이 외압 의혹이 불거질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차마 제가 책임지고 넘기겠다는 말을 못하고 이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일 수 있습니다. 해병대 최고 책임자가 외압 의혹 우려를 전하면서 경고했는데도 이 장관이 결국 사건 이첩을 중단시킨 배경에 수사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JTBC 유선입니다.
이종섭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국회에 나와 이 문제에서 윗선은 없다, 내가 마지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기에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바로 유선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유 기자, 조금 전 보도한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면 김계환 사령관은 끝까지 사건을 경찰에 넘기는 걸 우려, 사실상 반대한 걸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종섭 전 장관은 강행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사자는 뭐라고 해명을 합니까?
네, 이종섭 전 장관이 출국하기 사흘 전이죠. 지난 7일까지 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 차례 소통이 됐습니다. 그때까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특정인을 빼라는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한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래도 직접 결재한 내용을 하루 만에 뒤집은 게 나는 납득이 안 된다, 이렇게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애초 보고를 받을 때부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다음날 보좌관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다시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중지시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안 되는 걸 왜 결재를 했는지, 그것도 국회와 언론 브리핑을 단 2시간 앞둔 순간에 보좌관과 대화하다가 결정을 취소시켰다, 이런 설명은 쉽게 납득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언론 브리핑을 앞두고 갑자기 이렇게 취소를 했기 때문에, 이례적이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실 개입 의혹이 나왔잖아요. 대통령실과 이 장관이 직접 통화한 사실, 여기에 대한 의혹도 제기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을 합니까?
네, 이 부분은 바로 지난주에 물어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자로 답이 왔는데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최상병 사망 사건 국면에서 대통령실 측과 접촉이 있었다, 그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현안이 있을 때 하는 통상적인 업무였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제가 더 뭐 물어보지를 않았는데 이 통상적인 얘기라는 것은 사실관계 확인 같은 거지 외압 같은 거 전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덧붙여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네. 문제는 이 사건 이첩 중단을 지시하기 직전이죠. 지난해 7월 31일 오전 11시 45분에 과연 대통령실과 통화가 있었느냐 하는 점입니다. 이 문제를 물어봤더니 이 문제로 통화한 적이 없다,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과 통화 자체가 없었던 거냐, 아니면 통화는 했는데 최상병 얘기를 하지 않았던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문점들이 사실 강제 수사권을 갖고 있는 공수처 수사로 풀어야 할 부분 아닌가요?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실종자를 구하다가 급류에 휩쓸려서 숨진 최상병의 사망의 책임자를 가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망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대령이 경찰로 넘긴 사건을 군검찰이 회수해 오면서 이른바 이렇게 항명 사건이 터졌고요. 또 이 네. 과정에 누군가 압력을 넣은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불거지면서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런 이렇게 파생된 의혹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으면 우리 최상병 사망 사건의 책임자 자체를 가리는 게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윗선이 없는지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제대로 된 해명 그리고 또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유선희 기자였습니다. 민주당은 피의자인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시켜줬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외교부 법무부 장관을 모두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억지 도피 프레임을 씌워 선거에 악용한다며 공수처가 수사 기밀을 흘리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열, 박성재 장관 등을 직권남용과 범인 도피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수사 중에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출국 근거를 제공했다는 주장입니다. 민주당은 앞서 이종섭 특검법을 발의한 데 이어 연일 이종섭 리스크를 띄우며 정권 심판론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국민이 준 세금을 그들의 보수로 주어가면서 호주 대사로 보냈습니다. 저는 도피를 시킨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이 이 사안을 오히려 선거에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의도적으로 수사기밀을 흘리고 있다며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만약 공수처가 의도적으로 수사기밀을 흘리고 있다면 이런 매우 심각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선거 개입입니다.
대통령실이 어제 임명 철회는 없다란 입장을 분명히 하자 공세로 전환한 겁니다. 다만 한동훈 위원장은 이 전 장관의 소환 조사 필요성에 공감대를 나타냈습니다.
그분이 뭐 언제든 들어와서 뭐 공수처가 그게 출국 금지를 했었더라면 금방 들어와서 언제든 빨리 들어와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닌가요?
논란은 국방위원회로도 옮겨붙었습니다.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방위 전체 회의에서 야당은 이 전 장관의 임명 철회를 촉구하며 특검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사건 외압의 핵심에는 바로 대통령실이 있고 바로 대통령이 관여돼 있는 것입니다. 이제 뭐 좌고 우면 할 것 없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한기호 위원장이 자신의 소관 업무가 아니라며 퇴장하면서 국방위는 한 시간도 안 돼 파행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어젯밤 여야 모두 과거 발언으로 논란이 된 후보를 내쳤습니다. 민주당은 지뢰 목발 경품 발언 등으로 논란이 된 정봉주 후보의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비명계 박용진 의원이 아닌 친명계 인사를 전략 공천하는 걸 검토해 비명 횡사 논란이 또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어제 정봉주 후보의 공천을 취소하고 서울 강북을 후보 재추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당은 새 후보로 정 후보와 경선에서 붙었던 비명계 박용진 의원이 아닌 친명계 한민수 대변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경선 절차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경선과 무관하게 후보 추천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경선이 매듭지어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매듭지어진 상황에서의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재추천 의결 절차로 넘어가는 거고.
박용진 의원 측은 경선 재심 절차가 남은 만큼 경선 절차 중에 발생한 문제라며 반발했습니다. 그동안 경선 차점자를 공천한 사례가 있는 점도 형평성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전해철 의원을 경선에서 꺾은 양문석 후보의 막말 논란도 또 다른 뇌관입니다. 양 후보는 2008년 한 온라인 매체에 기고한 글에서 노무현 씨의 역겨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은 실패한 불량품 등의 표현을 썼던 게 문제가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양문석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불량품이라는 발언을 했다는 게 지금 보도가 나왔는데.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
민주당은 오늘 밤 10시에 비공개 최고위를 열어 서울 강북을 후보 재추천과 양 후보의 공천 자격을 논의합니다. 연합비례 공천의 파열음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측은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을 재추천했고 더불어민주연합은 병역 기피를 이유로 다시 거부했습니다. 시민사회 측 국민후보 심사위원 10명 전원은 사퇴했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국민의힘은 5.18 폄훼 발언 등으로 논란이 된 도태우 후보의 공천을 취소했습니다만 다른 후보들의 과거 발언들 때문에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장해찬 후보가 남자는 룸살롱 갈 돈을, 여자는 가방 살 돈을 아껴 후원하라고 말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오늘 또 사과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부산 수영구에 공천을 받은 장해찬 국민의힘 후보가 2013년 소셜미디어에 쓴 글입니다. 조금 더 당당하게 헛돈을 쓰기 위해서라며 한 아동 후원단체의 후원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남자들은 룸 두 번 갈 거 한 번만 가면 몇 명을 후원할 수 있는 거냐, 여자들은 백 좀 작작 사라고 비꼬았습니다. 장 후보의 다른 부적절한 과거 발언은 앞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매일 밤 난교를 즐기는 사람이라도 직무에서 전문성을 보이면 존경받을 수 있다거나 서울 시민의 교양 수준이 일본인 발톱의 때만큼이라도 따라갈 수 있을까 싶다고도 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장 후보는 제 언행이 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럽다며 재차 사과했습니다. 룸살롱 관련 글에 대해선 후원을 독려하면서 쑥스러운 마음에 일부러 강한 표현을 썼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서조차 자진 사퇴 요구가 나옵니다.
그런 행태 때문에 국민의힘 다른 후보들한테도 피해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스로도 빨리 결정을 하고요.
국민의힘 공관위는 장 후보의 발언을 따져보고 있습니다.
어떤 발언이 나온 경위라든가 그리고 그게 공직에 있었는지 등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혁신당 역시 충남 보령 서천에 출마한 이기원 후보의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이 후보는 과거 위안부 소녀상을 강간 대자보라고 주장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JTBC 강현입니다.
뜨거운 격전지, 숫자만으론 다 알 수 없는 실제 민심을 직접 들어보는 코너, 하풀 민심으로 이어갑니다. 오늘은 여권 대선주자 안철수 후보와 강원도지사를 지낸 원조 친노 이광재 후보가 맞붙은 곳이죠. 경기 분당갑을 하예빈, 김혜미 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구도심과 판교 신도시가 함께 있는 경기 분당갑은 경기도의 강남이라고 불릴 정도로 보수의 텃밭으로 분류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IT 기업이 모여있는 판교 신도시에 젊은 층이 대거 들어오면서 20대 총선에선 민주당이 이겼고 21대 총선도 근소한 차이로 승부가 났습니다. 격전이 예상되는 만큼 각 당에서는 인물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최근 실시된 JTBC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선 후보 출신의 현역 안철수 의원과 삼선 경력의 원조 친노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이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의 힘을 강조하는 안 후보와
다양한 행정 경험으로 쌓은 실력을 내세우는 이광재 후보가 맞붙은 현장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 경쟁력은 누가 뭐래도 인지도. 세 차례 대선에 출마하면서 세대를 막론하고 친숙한 얼굴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대박, 야 대박.
아이들이 자라면서 본 책이라든지 아니면 컴퓨터를 쓸 때 그럴 때 저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죠.
보수 지지세가 강한 지역인 만큼 노년층 민심 다지기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판교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젊은층 유권자들에게는 전문가 이미지를 내세워 미래 혁신도시를 만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한국형 실리콘밸리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기관과 연구기관이 필요합니다. 성남에도 영재고등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서로 과학기술부와 함께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보궐선거로 21대 국회에 입성한 이후 지난 1년 반 동안의 평가는 극복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사실 반반이에요. 이렇게 선거 때만 공약을 내세우고 그때만 좀 화려하게 할게요 했다가 이제 돌아서면은 안 지켜지는 부분이 많으니까.
안 후보는 재건축과 스마트 교통도시 추진 등 크게 5대 분야 공약을 발표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여권 대선주자이자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의 힘있는 추진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대권 후보급으로 떠올라서 좀 국가의 그런 살림살이를 전체적으로 좀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그 경륜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쉽지 않은 지역에서 만만찮은 상대를 고른 이 후보. 부지런히 현장을 뛰며 험지를 택한 진정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광재 후보입니다. 진짜 맛있게 하시고.
노무현 대통령 때 이광재였구나. 이렇게 강원도지사도 했고 그런 걸로 많이 기억하시죠.
바보 노무현을 기억하는 4, 50대의 지지율은 높지만 수도권 첫 출마인 만큼 인지도는 안 후보에 비해 부족한 편입니다. 대신 밑바닥부터 다진 행정 경험과 정치력을 발휘해 제대로 일을 하겠다는 포부를 내세웠습니다.
제가 국회의원도 여러 번 하고 도지사 됐는데 제가 아주 저한테 만든 딱 하나의 확실한 당을 찾았어요. 그게 뭐냐? 분당입니다. 아!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한 유권자가 많다고 보고 실행력으로 표심을 공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인지도보다는 이제 자기가 내걸었던 이제 공략 이런 게 조금 더 판단할 때 선택할 때 좀 중요하지 않나 싶긴 하거든요. 제가 살아가는데 뭐 도움되는 그런 쪽으로 봐야죠.
이 후보는 판교에 인공지능 밸리를 만들고 지하철 38호선을 연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재건축 문제를 나서서 해결하겠다며 지은 지 30년이 넘은 일기 신도시 분당 아파트 단지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국민이나 서민을 위해서 많이 발로 뛸 것 같아요. 경험도 많이 하셨고 나락도 가보셨고 했기 때문에 그거를 해갖고 잘 살피리라 생각합니다.
하필 민심팀은 각 후보에게 공통 질문을 건넸습니다.
선도지구를 가급적이면 빠른 속도로 가능하면 많이 지정한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중앙정부하고 경기도하고 여야의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저는 원내대표가 돼서 이걸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를 지려고 합니다.
개혁신당의 류호정 전 의원은 두 후보를 뜨내기라고 비판하며 선거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대권 후보가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이셔서 지역 공약 발표하시기 전에 대선 불출마를 먼저 하셔야 분당 주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지 않는가.
JTBC 하혜빈,
김혜미입니다.
이런 가운데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이 일부 출입 기자들에게 한 말이 보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북한 개입설이나 1980년대 언론인 테러 사건 등을 언급했다는 건데 야당은 바로 언론관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도 맥락과 경위는 모른다면서도 부적절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광주를 찾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발언 관련 보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발언의 맥락이나 경위는 전혀 알지 못하는데요. 발언 내용으로 보면 부적절한 발언 같은데요.
MBC는 어제 황 수석이 일부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과 오찬 자리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계속 해산시켜도 하룻밤 사이에 네다섯 번이나 다시 뭉쳤는데 훈련받은 누군가 있지 않고서야 일반 시민이 그렇게 조직될 수 없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북한군 개입설로 이어질 수 있는 주장인데 다만 황 수석은 증거가 없으면 주장하면 안 된다고 했다고 방송은 보도했습니다. 이른바 정보사 회칼 테러 사건을 언급했다고도 전했습니다. 황 수석이 MBC는 잘 들어라고 한 뒤 내가 정보사를 나왔는데 1988년에 경제신문 기자가 압구정 현대아파트에서 허벅지에 칼 두 방이 찔렸다고 했다는 겁니다. 1988년 정부의 비판적인 기사를 썼던 기자가 정보사 소속 현역 군인들로부터 테러를 당했던 사건을 말한 걸로 보입니다. 황 수석은 JTBC와의 통화에서 과거 엄혹한 시절에 비난받아 마땅한 사건을 예로 든 것일 뿐 언론 협박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의도와 다르게 해석될까 봐 농담이라고 수차례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군 개입설이란 주장이 오히려 증거가 없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취지였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은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의 충격적인 협박입니다. 황 수석은 뒤늦게 농담이라고 둘러댔지만 농담으로라도 결코 입에 올릴 수 없는 망언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대통령실의 언론관이 잘못된 게 아니냐는 취지로 비판했습니다. 언론과 시민단체에서도 비판 성명이 이어졌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첫 번째 이슈, 오늘도 이직.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울산을 방문했는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못 살겠다, 정권을 심판하자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했는데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시죠.
못 살겠으면은 심판하면 됩니다. 심판하는 방법은 2번을 찍는 겁니다.
자, 잘 들어보셨나요? 2번을 찍어달라? 자기 편이 아니라 상대방 후보를 지지해달라 이런 이야기인데 이재명 대표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눈치채고 곧바로 다시 얘기합니다. 계속 들어보시죠.
심판하는 방법은 2번을 찍는 겁니다. 아니 1번을 찍는 겁니다. 제가 이거 어제 여당이 하도 욕을 해가 헷갈렸어.
자, 이 대표 최근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가리키는 이른바 이직 발언 논란이 있었다고 저희가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첫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자, 어제도 또한 비슷한 발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자, 윤 대통령이 정치를 잘한다 생각하면 살만하다 싶으면 2번을 찍든지 아니면 집에서 쉬시라. 만약에 집에서 쉬는 것도 2번을 찍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국민의힘에선 축사하지 말라는 건 선거와 민주주의의 정신에 위배되는 주장이라며 강하게 비판을 했고, 오늘 광주를 방문했던 한동훈 위원장도 자, 살만하면 2번을 찍으라는 발언은 대한민국에서 대단히 대한민국을 후진시키는 후진 생각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이 때문에 여당의 공세에 시달리는 데다 이직 발언에 너무 의식한 나머지 이번엔 정권을 심판을 하기 위해서는 1번이 아니라 2번을 찍어달라고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온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자, 선거철에는 여야 모두 빡빡한 일정 때문에 정신이 없다 보니까 종종 상대방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이런 말실수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조만간 돌비뉴스에서 또 소개할 가능성이 큰 이슈입니다. 자, 두 번째 이슈입니다. 절하기 전에 잘해야. 자, 누군가 사진을 보겠습니다. 누군가 큰 절하고 있습니다. 큰 절을 받는 사람은 이종찬 광복회장입니다. 이 큰 절하는 사람 바로 국민의힘 대전 서구갑 지역구 후보인 조수연 후보입니다. 광복회를 찾아 사과를 했는데요. 과거의 발언이 논란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은 고양이, 조선은 생선. 자, 생선이 된 스스로를 반성해야지 왜 고양이 탓한다고 위안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또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백성들은 봉건적인 조선 지배를 받는 것보다 일제강점기에 더 살기 좋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가해자보다 피해를 받은 사람이 더 문제가 있다라는 전형적인 식민사관 논리이자 일제를 옹호하는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왔고요. 자, 광복회도 일본 극우나할 만한 망언이라고 규탄을 한 겁니다. 자, 논란이 일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공천을 반납해야 된다는 요구가 나왔는데요. 자, 대표적으로 같은 대전 지역구인 이상민 의원이 자, 스스로 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당에서도 엄중한 조치를 빨리빨리 내려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조 후보는요, 논란이 터진 지난 14일 날 그런 뜻이 아니었다. 이렇게 곧바로 해명을 했지만 광복회에서 비판 성명까지 나오자 재차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논란이 사그라들기는커녕 공천을 취소해야 된다는 주장까지 나오자 이렇게 오늘 직접 찾아가서 광복회에 깊이 반성한다며 큰절을 한 겁니다. 자, 5.18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도태 후보가 어젯밤 전격적으로 공천이 취소가 됐었죠. 자, 이 때문에 바짝 엎드린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조 후보가 이렇게 무릎을 꿇었던 건 자신의 공천을 유지하기 위한 추진력을 유지하기 위함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이런 큰절 효과가 과연 발휘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된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이성대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와 의사 간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 복지부 장관의 이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최근에는 집단 사직 의사를 표시한 의대 교수님들도 계십니다.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네, 바로잡긴 했지만 의사를 비하하는 의세란 표현에 의사들이 크게 반발한 겁니다. 정부와 의사 여전히 평행선입니다. 전공 이탈이 4주째 이어지고 있고 전국 24개 의대 교수들도 지금 이 시각 사직 여부를 논의 중인데, 다음 주 서울대 의대를 시작으로 집단 사직이 잇따를 걸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연일 강경 대응인데 병원을 떠난 전공의가 다른 기관에서 일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될 거라 했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서울시의사회의 구인구직 게시판입니다. 사직한 전공의라며 병원 일자리를 문의하는 등의 글이 열흘 사이 300건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당장 다음 주 19일이면 전공의가 사직서를 낸 지 한 달이 됩니다. 전공의 측은 이때부터는 자유의 몸이라 개원을 하거나 다른 병원에 취업도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민법상 사직 의사를 밝힌 지 한 달이 지나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 효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정부는 그동안 사직서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진짜 그만두고 싶어서가 아니라 억지로 혹은 항의 차원에서 쓴 거라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전공의들이 내세운 법조항은 고용기간이 정해져 있는 수련의에겐 해당이 안 될 뿐더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부득이한 경우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정책에 반대해서 집단 진료 거부하는 이런 부분까지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행정 처분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 전공의 신분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그 수련 병원으로 복귀하여 수련을 계속 받아야 되는.
결국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해져 있든 정해져 있지 않든 근로자가 언제라도 그만둘 수 있으면은 그 효력을 발휘하는 게 이 고용계약의 기본 입법 취지예요.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금까지 10명 이내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 이름을 올렸다며 징계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타인 명의로 처방전이나 진료 기록부를 작성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뿐만 아니라 전공의를 고용한 개원이도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전공의들 이탈이 길어지면서 성폭력 피해자들을 돕는 것 역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땐 최대한 빨리 증거를 채취하는 게 중요해서 24시간 대응 체계를 갖춰왔는데 최근 의료진이 부족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겁니다. 임예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년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해바라기 센터입니다. 이곳과 연계된 병원의 전공의 등이 성폭력 피해 발생 직후 72시간 안에 피해 증거를 채취해 왔습니다. 그런데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하자 운영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센터 네 곳 중 한 곳을 제외하면 평일 오전에만 운영되거나 관련 업무가 아예 중단된 겁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 방편으로 다른 센터나 성폭력 전담 의료기관으로 피해자를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사직으로 들어감에 따라 이제 증거 채취할 때 이런 조금 그 해바라기 센터 내에서 지원할 때 좀 제한이 발생하고 있고요. 사실 뭐 장기화되면 이제 여러 애로들이 나올 수 있겠죠.
이미 피해를 입은 상태에서 여러 기관으로 이동하게 된다면 또 다른 심리적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겠다고 했지만 사태가 길어지면 2차 피해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그럼 다른 데로 이동 뭐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증거 손실, 뭐 증거 훼손, 범죄 자체가 소실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거죠. 2차 피해를 계속 입는 그런 상황을 지금 국가가 방치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전공의의 집단 행동이 길어지는 만큼 피해자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 지하철 3호선 일산선 일부 구간에 전기 공급이 끊기며 운행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평소에도 혼잡한 구간인데 출근길 대란이 벌어지며 시민들이 무더기로 지각하는 등 불편이 컸습니다. 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산선 구간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일정이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 서울 3호선 구파발역에 들어서는 전동차 안 상황입니다. 새벽 4시 30분쯤 경기 고양시 3호선 일부 구간에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그러면서 서울 시내에서 대화역으로 가는 전동차는 구파발역까지만 운행했습니다.
구파발역까지 20% 운행합니다.
3호선 전 구간 열차는 연쇄적으로 지연되기 시작했습니다. 배차 간격이 20분에서 40분까지 늘어났습니다. 출근하던 시민들은 당황했습니다.
저쪽에 건너편에 보면은 정류소 있죠.
다른 교통수단을 찾아야 하는 승객들은 지하철역을 빠져나와 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도 혼잡한 출근길 거리는 오늘 더 복잡했습니다.
아, 많이 늦었죠.
얼마나 늦으셨어요?
한 시간 반 정도 늦은 거죠.
저리 갔다 이리 갔다 뭐
한정거장만 가면 되는데 왔다 갔다 했지.
고양시와 코레일은 긴급 복구 조치를 벌였습니다. 단전 사고 발생 약 5시간 40분 만인 오전 10시 10분쯤 전기 공급을 복구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알지 못합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 오전 출근길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농구 선수 출신 현주엽 휘문고 농구부 감독이 방송 출연 등을 이유로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자신의 자녀들을 지도하는 농구부 코치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교육당국이 조사를 거쳐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현주엽 휘문고 농구부 감독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휘문고에 연습 경기가 있던 날입니다. 학부모들은 이날을 포함해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현 감독이 방송 등을 이유로 훈련이나 연습 경기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갑질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현 감독이 중학생 아들들을 고등학생 훈련에 참여시키거나 아들의 연습을 도와주게 했다는 주장입니다. 자신의 아들들이 소속된 농구부 코치에게 폭언을 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좀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그 아버님 전화 오셔가지고 말씀하셔가지고.
야, 내가 아버님이냐? X야? 지금 네 선배로 전화했지?
학부모들은 지난달 27일 서울시 교육청에 탄원서를 접수했습니다. 이후 학교 자체 조사가 진행 중인데 교육청은 다음 주에 현장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특별 장학을 통해 사실관계나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결과에 따라 학교 재단 측에 징계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교육청이 속도를 내기로 한 만큼 이르면 이번 달 안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현 감독은 논란에 대해 촬영은 일과 시간 이후나 주말에 한 것이라며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수도권의 한 민간 임대 아파트에서 전세를 살던 주민 1,500여 명이 한꺼번에 쫓겨나야 할 처지라고 합니다. 세입자인 주민과 집주인 격인 시행사 사이에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두고 갈등이 벌어진 건데 어떻게 된 일인지 오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성남의 한 민간 임대 아파트 벽면에 현수막이 빼곡합니다. 2020년부터 새 들어 산 입주민들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받아들여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원하면 한 차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 청구권은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났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임차인의 권리자
스포츠 뉴스입니다. 오타니 선수로 들썩인 하루였습니다. 메이저리그 개막전을 위해 한국을 찾았는데요. 인천공항엔 오타니를 보기 위해 밤을 새며 기다린 팬들도 많았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오타니가 모습을 드러내자 환호가 터졌습니다. 10초 정도 잠깐 지나가는 오타니를 보기 위해 밤을 샌 팬들도 여럿이었습니다.
어제 저녁 8시요. 티켓을 못 구했어요. 개막전은 못 가니까 공항에서라도 선수들을 보자 이 생각으로 왔던 것 같아요. 솔직히 지금 앞이 두 개로 보여요.
사인 오타니 오네가이 사마스 제발 해주세요. 뭐 그런 뜻인가 봐요. 근데 이제 일본 말로 하면은 설킷 해가지고 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메이저리그 개막전 서울 시리즈 출전을 위해 팀과 함께 한국을 찾은 오타니는 처음으로 부인도 공개했습니다. 일본 농구 국가대표 출신 마미코는 환한 웃음을 띤 채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통제된 경로를 따라 곧바로 버스에 올라 팬들과 만나고 취재진과 인터뷰할 시간은 없었지만 오타니는 소셜미디어에 우리말로 기다려지다라는 말과 태극기 이모티콘을 남겼습니다. 다저스가 묵는 서울의 한 호텔에도 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투수는 안 되니까 그래도 홈런 빵빵 쳤으면 좋겠어요.
투수로 시속 160km대 공을 뿌리고 동시에 타자로 홈런을 펑펑 날리는 오타니는 야구 만화에서나 볼 법한 이야기를 진짜 야구에 풀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을 낮추는 겸손으로 상대를 높이는 존중으로 팬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오타니를 비롯한 LA 다저스 선수들은 모레 키움, 글피 우리 올스타 팀과 스페셜 경기를 치릅니다. 이후 샌디에이고와 서울 시리즈 두 경기를 함께합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언제나 웃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일 점퍼라고 불리죠. 우상혁 선수는 기록 1cm 더 높이기 위한 자신만의 한 수를 공개했습니다. 정수아 기자입니다.
부담 없고요. 무조건 딸 겁니다. 끝까지 살아남아서 올림픽 메달 꼭 가져올 거고요.
우상혁은 도쿄올림픽에서 2m35를 넘어 깜짝 4위를 한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게 전환점이 됐고 결국 1년이 흘러 세계 실내 육상 선수권에서 시상대 맨 위에 섰습니다.
요행이라고 생각했겠죠. 제가 도쿄올림픽 때 4등 해서. 근데 그 세계 실내 우승함으로써 그때 그 이후로 이제 선수들이 엄청나게 이제 견제를 하게 됐고.
올해는 페이스가 좋습니다. 지난해 다이아몬드 리그 파이널 정상에 올랐고 올해는 출전한 실내대회마다 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래도 간절함은 그대로입니다. 자신이 쓴 한국 기록보다 1cm 더 높은 2m37을 계속 두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두 차례 도전에선 모두 실패했습니다.
2m37에 대한 생각이 넘었던 그 자세, 그런 분위기, 뭐 어떻게 준비했는지라는 걸 좀 이제 데이터를 많이 쌓아서 아웃도어에서는 충분히 넘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꼭 그 높이를 넘기 위해 요즘은 도움닫기 구간에서 스피드를 적당히 늦추면서 점프를 한껏 끌어내는 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100m 전력 질주는 뛸 수 있지만 이제 그걸 이제 80%, 70%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상혁은 실외 대회 훈련을 위해 더 따뜻한 홍콩으로 사흘 뒤 전지 훈련을 떠납니다. 우상혁의 시계는 이미 올림픽에 맞춰져 있습니다.
올림픽에 대한 이제 불씨가 활활 타올라서 그 이후에 먹어도 충분합니다. 다 아는 맛이니까요.
JTBC 정수아입니다.
여의도 공원에서 찰칵, 쇼핑몰에서도 찰칵. 하루 종일 이런 인증샷들이 쏟아졌습니다. 샌디에이고 선수들 도착하자마자 서울의 이곳저곳을 찾아다녔네요. 김하성의 동료 타티스 주니어는 광장시장을 찾아 만둣국에 도전했습니다. 팬들은 이 장면을 굉장히 즐거워했는데요. 타티스 주니어의 아버지가 1999년 박찬호 선수에게 한 이닝 만루 홈런 두 방을 터뜨려 우리 팬들에게 한만두라는 별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재미난 과거 사연을 소환해낸 거죠. 아들이 맛본 서울의 만두는 어땠을까요? 손가락에 감은 붕대는 여전하지만 환하게 웃고 있는 손흥민 선수. 한 소년과 함께 찰칵 세레머니를 하고 있는데요. 토트넘 선수들 모두 짝짝이 양말을 신고 있습니다. 세계 다운증후군의 날을 앞두고 청소년들을 훈련장에 초대해 선물을 한 겁니다. 손흥민은 팬들뿐만 아니라 축구시장에서도 가만 놔두질 않았는데요. 오늘은 몸값 얘기도 또 한 번 나왔습니다. 재계약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토트넘의 대선배 대런 벤트는 손흥민이 지금 자리에 있기에는 너무 좋은 선수라고 생각하며 다른 팀이 데려가려면 1,350억 원은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4회전 점프를 너무 쉽게, 너무 많이 해냈던 이 선수. 발리에바는 금지 약물이 적발돼 올림픽 금메달이 박탈됐고 4년 자격 정지를 받았습니다. 심장약을 먹는 할아버지와 같은 물컵을 썼기 때문에 도핑에 걸린 것이란 해명을 남겼죠. 그런데 이게 거짓이었습니다. 13살부터 15살까지 무려 56가지를 섞은 약물을 복용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중 55가지는 아직은 금지되지 않았지만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약물들이었다고 하네요. 우아한 피겨스타를 꿈꾸던 소년은 러시아가 만든 약물 기계나 다름없었던 셈입니다. 문제는 아직까지 발리에바를 지도했던 팀 주치의와 코치는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공이 홀에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었네요. 이런 가혹한 결말일 줄은 몰랐습니다.
어느덧 남부지방에서는 하나둘 봄꽃이 피어나면서 봄향기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무려 18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이렇게 낮 기온이 오르는 만큼 일교차는 더 크게 벌어지니까요. 가벼운 외투 챙겨서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도 중북부 지역과 충북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겠습니다. 경북 지역도 오전에는 공기가 탁하겠고요.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까지 뒤엉키면서 시야가 더욱 답답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늦은 오후부터는 제주도에 비가 시작되겠고요. 차츰 호남과 경남 지역으로 확대됐다가 그치겠습니다. 또 일요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중부지방에도 비가 조금 지나겠는데요. 비의 양이 적어서 활동하기 불편할 정도는 아니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요.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와 강풍특보가 동시에 발효 중인 만큼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인천 5도, 광주 4도, 부산은 8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20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일요일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중북부 지역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